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내게 세례를 받으며 그 세례를 받되 내게 오시는 이를 대답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 대한 사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므로 아무도 하고 연구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 성사에 관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의 동안 같이 하니 하자에 사는 자는 그의 인하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는 2000년 전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이 주인이시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면은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죠. 좋은 것도 알고 싶어 하고 나쁜 것도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 미디어는 주로 나쁜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따라서 그런 영화도 만들고 뉴스거리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알 때 그런 것을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은 거짓된 지식으로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지식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혼이 공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집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 지식은 육신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의 유익을 줍니다. 세상 정보를 알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뒤지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세상 지식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지식욕을 찾아서 책도 읽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 지식으로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식을 가질 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지식은 세상 지식으로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런 영적인 지식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보이셨고 그런 모든 것을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달해서 알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도 못해요. 성경을 문자로는 읽을 수가 있겠죠. 문법 구조로서 문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생명을 깨닫고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일로 하는 거죠. 종교의 일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교적인 일을 할 수 있어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저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은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고 많은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해도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일을 잘한다고 신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이 성실하고 열심이고 헌신적인 사람이고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신앙이 꼭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영의 일에 들어가겠어요? 영이신 성령을 받을 때 우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받아 성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지 성령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모른 채 어떤 지식과 교리로 하는 종교생활이 하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두 파트라 나누어집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같은 교회라도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다르고 같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 성도와 저 성도가 갈라지는 것은 이 둘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늘 서로 상충해요. 부딪혀옵니다. 그슬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적관계에 있어요. 같은 성도라도 대적관계에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서로 대적관계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이 관계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한쪽은 신앙을 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신앙하고 한쪽은 내 육체의 생각이 있지만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은 늘 부딪히고 부딪힐 뿐더러 대적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잘못됐다고 그러고 교회와 교회끼리, 교단과 교단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같은 세례도 이 세론과 저 세론이 서로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어. 종교는 육체에 속한 것이고 신앙은 성령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은 늘 성령을 거스리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도 육체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나니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며 대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핍박이라는 게 있고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서른 살이 됐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미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이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성령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사역할 때 이 둘은 서로 대적관계에 늘 사사건건 부딪혀요.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둘은 서로 부딪히지요. 서로 상충하고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뛰어난 석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인 이 사울, 변화되기 전 사울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종교성으로 충만한 사울이 부딪혀서 사울이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일이 앞장서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없이 지식으로 교리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늘 대적관계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와 교단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원리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령에 속하는 신앙을 하시길 바라요. 성령을 거스리며 핍박하고 대적하다가 나중에 하나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받은 일을 안 하니보다 못한 겁니다. 그런 종교생활은. 그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죠. 에베소서도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아주 에베소 교회가 아주 환연하게 달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있기 전에 에베소 교회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 다 가져다니시죠? 그 위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있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기 전에는 그곳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했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아주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는 언변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와서 사역을 하는 아주 예수님께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그런 굉장히 유능한 설교가요, 신학자요, 성경학자요, 성경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흠없는 사역자의 모습이 있죠. 아볼로는 외적으로는 잘 갖춰진 그런 아주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18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에 가는 것으로 25절이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면 말했다고 했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하니까 자세히 가르쳤겠죠. 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좋은 사역자입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뭔가 빠진 설교를 하고 있어. 뭔가 모르는 설교를 하고 있어.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설교를 하고 예수의 핵심을 모르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에게는 다 캐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따로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로서 성경을 가르쳐서 아볼로가 그들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추천해서 고린도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가 완전히 새롭게, 거기서부터 아볼로는 유명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반열에 오를 정도로 아볼로가 변화된 사역이 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아볼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윗지방으로 다니는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이 방문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제자들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마디 질문이 여기 나오죠.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물어볼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안식일은 잘 지키는지, 성경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큐티하고 있는지, 큐티 소감 쓰고 있는지, 뭐 새벽기도 나가는지 물어볼 일이 많은데 그 열둘에게 첫 마디가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물었어.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말이에요. 왜 갑자기 성령 받았냐.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말 중에 바울이 됐던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것은 바울이 여러 질문보다 더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과거에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도 아볼로와 같이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알지 못했죠. 과거 그가 그 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과 열심과 아주 특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서도 그가 한 가지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 그가 지은 죄를 자기가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성경 지식에 충만해 있을 때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스데반,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선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바울이 사울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스데반의 설교가 이단 시대거든. 이단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거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돌로 쳐 죽인 그런 뼈 아픈 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성령을 모를 때 사람들이 교만하여 그 성경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자기 교리 가지고 자기 신학 가지고 얼마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지 자기가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와서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너희 때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느냐. 그 의미 없어요. 자기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라도 그가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걸 묻지 않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 이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아주 무섭고 잔인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부활하신 영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울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될 뻔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 일로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영으로 만나셔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면은 바울의 사역은 완전히 바뀌고, 바울의 핵심 사역은 이제는 성령 사역 중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바울처럼 자기의 알량한 지푸라기 같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죄를 많이 지는지 자기는 몰라요. 바울이 변화되기로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제 그의 사역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그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뭘로 했느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사람의 이성을 설득하고 사람을 자기 아름다운 지혜의 아주 탁월한 지혜의 말로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지, 자기 말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말 잘하지, 지식 있지, 열심히 있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사역하죠. 열정적으로. 아볼로가 열정적으로 예수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아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도 자기도 아볼로처럼 과거에 저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으로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개가 토항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사역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는 오직 내 말이 아니고 내 열정도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저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는 것이 내가 말을 잘해서 내 말을 듣고 내 설득에 의해서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가 성령을 체험한 이유는 이제는 어디 가든지 성령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자기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을 모를 때는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지식을 전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이론을 전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힘으로 일을 하고 인간적인 일을 한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제는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됐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주의를 지키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바울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들을 때 기가 막힌 얘기했죠. 왜? 그들은 뛰어난 성경에 박식한 아볼로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들었고, 그런데도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모르는데 성령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제자들은 아니요, 우리는 그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왜?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령이 없다고 말하고 성령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기도 성령을 못 받게 할 뿐더러 자기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성도들에게도 성령 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런 역할입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좀 마음이 아팠지만 과거에 자기도 그랬으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다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냐? 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 세례를 준다. 믿을 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요한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믿으라는, 자기 일을 믿으라는 게 아니죠. 마치 우리가 저기 다리 있다고 하면은 엉뚱한 사람은 계속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 다리 있다. 저 다리를 봐라. 손가락을 계속 보고 있어. 손가락을 보는 거하고 다리를 보는 건 틀리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저분이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치면 그 어린 양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성경은 많이 가르쳤지만 그 자신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많은 지식은 전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도 예수를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식으로 생명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떠버릴 수는 있어요.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칠 수는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자기 속에 없는 예수의 생명을 남에게 전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볼로가 목회한 교회가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했죠. 그 지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로 천국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천국이 없는데 남을 어떻게 천국 들어가게 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겠어?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성령을 전해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이 아볼로가 목회하는 에베소의 교회를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르는 에베소의 교회의 비극이자 오늘날 성령을 모르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비극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이 오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적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을 때 그 적석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 바울 속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증거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증거된 거예요. 지식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니까 그 자리에서 열두 제자가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팀과 세례, 이런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는 사역을 하시길 바라요. 바울도 과거에는 똑같이 아볼로 같이 생명 없이 지식만 증가하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한 번의 사건이, 한 번의 결정적인 그 사건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랫동안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있어야 자기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먼저 첫째는 성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바울은 예수를 믿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그냥 보내지 이제 교회 잘 다녀라 신앙생활 잘 하라고 보낼 수가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그 즉석에서 안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할 때 또 그 즉석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즉석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흉내를 내려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아, 그동안에는 아무 일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시에 그동안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혈과 육의 차원에서 사람과 싸우다가 세상과 싸우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인데 이 싸움은 성령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12명 제자들은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었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그는 무지한 생명 없는 종교생활로 세월을 보낼 뿐이었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자체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표시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데 뭘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뭐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표시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이런 표시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목회자, 선교사, 장로들에게만 나타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른 채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표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지금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에 대답하시기 바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 알지도 못하는데요. 오늘 아시면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죽은 종교 생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빌려서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고면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종교성이 강한 곳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곳이죠. 그래 되면 바울이 영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서 순종하지 못한 채 공개적으로 바울의 그 강론을 비방하고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들이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과거에 스데반이 설교한 것처럼 자기도 지금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영의 설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들이 마음을 완고해서 반대하는가? 이유를 바울이 저렇게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거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마음이 굳어 완고하겠어요? 다 그렇다 그러면은 바울의 설교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육신에 속한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말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거 보면 어리석게 보이죠. 불쌍한 사람인데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어리석게 보입니까?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알지 못하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지 영이 전혀 죽어버리는 육신에 속한 인간적인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왜 성령이 없이 생활을 하나?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육신을 꺼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뭐가 죽습니까? 우리 육체가 죽습니까? 내 영이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내 영이 죽으면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내 영이 반드시 죽을 것이래. 근데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그랬어요. 늘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수백 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 거 끊어라. 그 미디어 좀 끊어라. 핸드폰 좀 손에서 집어치워라. 인터넷 좀 끊어라. 늘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사니 영이 다 죽어서 주일날 와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거지. 육신을 끊지 않고는 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딜 가나 영의 바울처럼 영의 말씀을 전하면 영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반드시 한쪽 구석에는 그것을 대적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3개월 적은 시간이 아니죠. 3개월 동안 매일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계속 해야 될까요? 계속 할 이유가 없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뭐 인간적인 이 동기를 가지고 그 영혼도 불쌍하니까 구원해야지, 이 영혼도 그래도 끝까지 도와야지.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럴 때 그래.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래야 돼. 그러나 그런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영혼들에게 계속 사역을 계속하고 말씀을 전한다. 그는 사단의 계략에 속는 것입니다. 무슨 사단의 계략이?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소진해서 정말 준비된 사람에게 돌 에너지를 얻게 만들어. 준비된 사람에게는 한 시간만 말씀을 전해도 영혼이 변화되고 일꾼으로 변화될 판인데, 이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3개월을 진을 빠지게 일대일을 하고 도와도 변화가 없어. 이게 뭐예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깨끗하면 나중에는 지칠 때 되면 배반하고 떠납니다. 욕하고 배반하고 떠납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굳은 사람들, 사단에 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한다는 것은 그는 사단의 속임수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그 자기를 대적한 바리새인들을 붙잡고 일대일을 시키고 성경을 암송하게 시키고 주야로 묵상하게 합니까? 바리새인 상대하지 않아요. 차라리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준비된 사람 위주로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개들에게는 거룩한 걸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거룩한 걸 주라. 그리고 귀한 진주는 진주의 가치도 모르고 진주를 구하지도 않고 진주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돼지에게는 진주 던지지 말라. 네가 진주 던져줬다면 그 돼지가 오히려 자기를 돌이켜서 상하게 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너를 피해를 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위주로 예수님은 제자 훈련한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됐다는 건 뭡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죠. 대적하죠. 불순종하죠. 그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표시예요. 준비되지 않은 표시는 사단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방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죠. 순종적이죠. 마음이 부드럽죠.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지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서 엉뚱한데 그렇게 하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강팍한 유대인 회당들, 회당 자체가 장소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종교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비된 제자들만 되고 데리고 떠나서 두란노로 자리를 옮겼어요. 갈급한 사람에게는 쑥이라도 달게 느끼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꿀을 줘도 쑥처럼 쓰다고 불평합니다. 3개월 동안 아무 열매가 없을 때 바울은 준비된 사람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에 가서 2년 동안 매일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추가된 데가 있어요. 두란노는 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풀로 다 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땐 중동지방 굉장히 더울 때잖아요. 더울 때는 그 장소를 누가 쓰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는 하지.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가장 뜨거운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때 뭐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요즘 같은 부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찌는 듯한 그 장소에서 매일 5시간씩 누가 오겠어요? 집에 있어도 더울 판인데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겠죠?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그게 옵니다. 준비된 사람 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은 에어컨을 틀어놔도 안 옵니다. 에어컨 춥다고 안 옵니다. 준비된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뜻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 위주로 하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여러분들 2년 동안 계속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2년 동안 매일 찌는 듯한 그 시간에 5시간씩 할 수 있겠어요? 준비된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의 핵심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나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약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씀만 가리켰어요? 말씀 자체의 능력을 그는 가장 최고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이벤트, 어떤 다른 사역보다도 그것도 효과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말씀 자체가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걸 하겠어요? 지푸라기 같은 거? 할 가치를 못 느끼죠. 말씀 사역 것만 합니다. 말씀. 그러나 아직도 말씀 사역도 말씀의 권능도 모르고 말씀을 전할 능력도 없고 말씀의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말씀 사역 하겠어요? 지푸라기 같은 거 맨 딴 거 하지. 이것저것 사람들 재미있고 사람들 감동을 흘리고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또 모일 것 같은 맨날 먹고 놀고 나하고 휴식하고 뭐하고 왜? 자기가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뭐 딴 걸 어떻게 하겠어? 딴 거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다 혼만 강해져서 인간적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려면 다 졸고 이제 먹자 그러면 깨어가지고도 있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들 아시죠?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역사했냐 말이죠. 무슨 프로그램으로 역사했습니까? 말씀으로 역사. 빛이 있으라 하면은 말씀대로 말씀이 역사해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 내 말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믿지 않으면 다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먹는 게 남는 거지. 그럼 먹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남는 게 먹는 거면 먹는 사역을 하는 거지. 교회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할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 준비된 제자들을 2년 동안 말씀으로 가리킬 때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경은 보면은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2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 뭐 유명 메이커의 손수건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장막 텐트 만든 일하면서 더워가지고 땀 닦는 땀 냄새 나는 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면은 그냥 냄새 난다고 버릴 수건이에요. 앞치마도 장막 만들 때 쓰는 그 앞치마입니다. 더러운 수건이에요. 고상한 사람들은 저런 걸 버리겠죠. 근데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바울의 때 묻은 수건, 땀 냄새 나는 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자기 가까운 사람의 병든 사람이 건지면은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병이 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앞치마를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영이 안 열린 사람은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죠. 사도행전 그 밑에 읽진 않았지만 19장 1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많은 사람들이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의 가장 큰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일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모든 것이 막힌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기 전에 먼저 하고 가라는 게 뭐예요?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봤자 회개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처럼 쫓겨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정말 체질도 좋고 열정도 있고 또 마음도 순수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다 갖춰졌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원하고 좀 하나님께 뭔가 좀 일하고 싶은데 무기력한 사람이지.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 죄가 회개가 되지 않아요. 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요, 아직 회개가 되지 않았으면 그는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비록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무당, 주술가, 마술사, 점쟁이들이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니까 어때요? 그 완전히 마귀 노릇하던 그 사람들도 회개를 하니까 자기 마술체 그 비싼 건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은 5만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에 그 책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불살랐다 그러잖아요.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예요. 근데 인생이 변화되기를 위해서는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의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말씀만 가리킬 때 일어난 엄청난 역사의 실제입니다. 말씀만 가르쳤어요. 말씀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성령이 아무리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성령은 사람의 말을 가지고는 일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의 아무리 사람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세례 가서 아무리 사람들 재밌게 하고 웃기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인간이 역사합니다. 사람이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교회의 강단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빗대어가지고 말씀은 본문은 성경을 전하는데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주관을 전할 때 그게 사람의 영으로 가득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나 이론을 알리는 데는 사람의 영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뜻이죠. 그런 말은 사람에게는 감동을 줍니다. 사람의 말을 하면 인간적인 사람은 감동을 받지요. 그걸 사람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란 말을 너무 남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감동받는다고 다 은혜가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사상가들, 세상 웅변가들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울고 드라마를 보고도 다 우는데 그거 은혜입니까? 사람의 혼적인 감동을 부르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가 보세요. 영이 변화는 안 됩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맨날 은혜 받는다는데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설교를 해야 자기 말로는 은혜를 받아요. 감동이 돼요. 그래 영적인 설교를 하면은 은혜가 안 되고 기분이 나쁘고 상하고 화가 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은혜가 안 돼요. 화가 나요.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혼의 설교를 해야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에 속는단 말이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감동받는 설교를 하는 사람을 웃기고 사람을 눈물 빼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과거에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지. 사람의 말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에베소 3장에 나온 대로 사람의 속사람은 안 변합니다. 에베소 3장에 사람의 속사람의 인격은 오직 성령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이 세상 죄 세력, 음부의 세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고 사람의 이론과 말들이 세력을 얻게 되면은 교회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쟁이 되고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이 다 어디 있습니까? 세일이나 모임에서 교회에서 사람의 말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서로 시기와 질투로 다투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전해주는 것은 어딘지 사단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모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빼거나 잠깐 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이벤트나 딴 거는 많이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인간적인 사람은 좋지 너무나 좋지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뭐에 지금 좋은지 세상적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싫어하고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일을 싫어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가 무슨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고 무슨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지 우리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볼로처럼 많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죠. 아무리 좋은 지혜로운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베스트셀러 영적인 체계랄지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는 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책들은 우리의 혼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빼게 하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는 일은 못한다. 20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2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에서 말씀만을 가르칠 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에베소 교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흥화해서 세력이란 뭐는 게 파워, 능력, 권세를 얻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에 어떤 귀신이 들어왔다고도 다 떠나지. 앞치마만 놔도 귀신이 나가는 이유가 있죠. 말씀이 세력, 파워를 얻는데 거기에 어떤 악한 영이 깃들일 수가 있겠어요. 교회나 모임의 팀 세례 말씀이 약하니까 세상 말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어 흥황하니까 인간적인 세력이 작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일꾼은 서지 않고 갈수록 모임이 약해지고 먹는 것은 더 세력을 얻어 풍성해지고.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가서 금식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올해는 우리 교회 말씀이 선포된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개인과 여러분들 하는 셀, 팀,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한번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은 그 뒤에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팀과 세례 인간적인 것을 많이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에베소 교회와 같이는 그런데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